오늘 사흘째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였고 시험과 고통이 많은 생애였는데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와 함께 계시고 그 환난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환난당한 자를 인도해 주셔서 그로하여금 베델에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 길이 열린다,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억척같이 기도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되지도 않을 일에 하나님께 때를 쓰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야곱에게 자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두 13남매나 되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늘었다는 제 속담처럼 그 많은 자녀들 때문에 야곱의 일생이 늘 평탄치 못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로 인 어려움 중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겪었던 야곱의 슬픔과 상실감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모두 1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멀리 양 먹이고 염소 먹이는 그 유목 생활로 일을 시켰으면서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시중들게 하고 그렇게 집에 머물게 배려했을 만큼 요셉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각별했던 것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정말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머슴처럼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내로 라헬을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라헬이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든지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만큼 이 라헬은 자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 후 거의 한 10년쯤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이제 됐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뜻깊은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고 끝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의미 없이 자라는 이 요셉과 베냐민 형제를 처근히 여겼고 그래서 많은 형들로부터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형제들이 보았을 때는 아버지의 편견과 편애로 바라보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애굽으로 내려간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 후에 되어진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이 갑자기 급전직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기어 올라갈 때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복해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 추락해 버릴 때는 삶의 의지와 용기, 마음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삶의 의지마저도 상실당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받던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의 신분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고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했는데 17살 감수성 예민한 이 소년 요셉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겼고 어떤 괴로움이 생겼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합니다. 생각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억울하고 분한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이고 이 노예 생활이라도 좀 잘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야 인생 제대로 살아볼 수 있고 아버지 만날 기회도 찾아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노예 생활을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집에 청지기가 될 만큼 노예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공해 갑니다. 그러다가 주인 보디발처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여러 해를 빛을 보지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신분의 요셉에게 왕이 부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일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장 오늘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부른다는 말을 듣고 수염과 꽃 갈아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대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 꿈을 해몽해라 하고 그의 꿈을 말해줍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단번에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좋은 풍년이 오겠지만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에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만큼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풍년이 왔을 때 흉년 7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교제하게 되었고 왕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 그때 이미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이 청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소망없는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내용을 저는 버려진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왜 버려졌다라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형들이 아우를 노예로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입어도 혼냈으면 혼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신뢰와 사랑과 상호 간의 의지, 이 혈연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은 내 탓인데, 배신당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죠. 배신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둘째는 억울한 존재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것도 성추행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그를 위해 변명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동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노예 일 좀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이런 짓을 했어 하고 온 나라의 비난이 이 젊은이에게 쏟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통이 터집니다. 세 번째는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왕의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때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당신처럼 재주 좋은 사람을 정부에 천거해서 요직에 앉혀주겠다고 장담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이 사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그냥 기다려봤는데 감감무 소식입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상처가 크고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나는 소용없게 되어버린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배신당한 자기 그리고 억울한 자기 그리고 잊혀진 자기 이것이 요셉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면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주변 동료로부터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이 버려진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이 버려진 사람 요셉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스프링을 강하게 누르면 단발도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죠.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 고통 이런 것들이 요셉을 내리눌렸는데 마치 스프링을 강하게 내려눌려서 압착시켰던 것처럼 운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누르는 힘을 거두시고 튀어오르게 하십니다. 하늘 끝까지 튀어오르게 만들어주십니다. 파렴치한 죄수의 신분에서부터 총리의 자리까지 튀어오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난날의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겹고 배신감의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을 눅졌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다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을 겁니다. 아,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계해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안 됐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처럼 이 죄수 신분에 불과한 노예 청년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가 있고 왕 앞에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주의 손길에 함께 하신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걱정은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 있는 자리에 편안해 보이십니까? 좀 불안불안해 보이십니까? 좀 굉장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누구도 그 나라를 따라올 만한 나라가 없는 세계의 최고의 문명과 국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려 하면 자격이 뭐가 돼야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총리 모시려고 하는데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어서 있는 분 계신 그냥 계속 계신다고 하잖아요. 요셉을 우리나라 국회에 모시고 청문회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과하겠습니까? 나이는 30세, 과거 신분은 노예, 상벌사항은 교도소 몇 년 살았고 죄명은 성추행, 이거 가지고 총리 되겠습니까? 총리는 고사하고 총리지 문지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무슨 그와 동문수학한 정치적인 동지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정치, 경제, 국가 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배운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까 제가 느끼기엔 높은 장대 위에 의자 얹어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극복해야 될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가족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못 본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문제도 청년 요셉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잘 해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풍년 지나고 흉년 다가왔을 때 요셉의 지혜대로 국정을 운영했더니 모아놓은 곡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셀 수 없이 많은 곡식을 모아두게 되었다. 오히려 이 가뭄이라고 하는 흉년이 오기 전보다 이 7년의 대환란 이후에 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잘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는데, 그런 자리에 그를 세우셨는데, 단순히 꿈 해몽을 잘했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꿈 해몽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 무속이 굉장히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그저께 북한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최근에 북한도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졌대요. 그 사회 어떻게 점쟁이들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건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북한 사회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무속은 성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총리시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은 그런 역할, 그런 재주 한 가지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이 애굽 한 나라만 잘 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가뭄이나 그때 흉년이 어떻게 애굽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애굽은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1년에 몇 차례씩 범람을 하는데 거기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거두는데 정말 농사가 잘 돼서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는 유럽의 비상식량 창고다라고 생각할 만큼 언제든지 가면 사올 양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는 것은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원래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이 국토의 90%인데 비가 오지 않죠. 강물이 범람하는 것은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강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나일, 청나일에서부터. 그 말은 가뭄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기아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혁혁한 공로를 요셉이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문제도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길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사 앞에 자꾸 자랑하고 싶은 민족의 역사라는 거죠. 드러내고 싶은 역사라는 거죠. 그 민족 문제도 잘 해결, 결국은 요셉의 희생과 헌신, 수고, 배려 이런 것 때문에 파멸될 수 있었던 위기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해결책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버려진 사람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자리에 세우시고, 소중한 자리에 세우신 다음부터 더욱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위기와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해내는 영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인도가 함께 하신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뢰감 있다는 얘기죠. 노예가 됐는데 주인이 볼 때 그를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이 그를 믿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다 그를 믿습니다. 그를 믿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능력이 출중했고 하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믿을 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인이 살펴볼 때 혹시라도 뭐 숟가락 하나라도 뒤로 감추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믿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살림 다 맡겨도 숟가락 하나 축낼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의 결백함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뢰감이란 한쪽엔 능력이고 한쪽은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관리에 철저하잖아요. 보디발의 채가 그를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 감옥에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죠. 당시 애굽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살 수 없는 죄예요. 목숨 걸고 그런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계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고사하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자기 정계를 지켰던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 당시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쉬쉬하면서도 말을 했겠죠. 저 대단한 젊은이더라고. 그런가 하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신 두 차례 반복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럽니다. 책상에 앉아서 총리를 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무슨 우리나라처럼 쉽게 다닐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근데 온 땅을 순찰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들을 용서하는 대단한 포용력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였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배운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 젊은이에게 그런 모진 운명에 던져졌는데, 아까 버려진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버려지고 누명쓰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리고, 그렇게 됐으면 결론이,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은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범죄자가 되든지 잔혹한 복수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 노예 집에서 탈출해서 칼 들고 집을 찾아가가지고 형제들을 도륙하든지 뭐 그래야 이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는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대답이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임금인 바로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는 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행동하게 하셨고 신이 도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한 증거가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는 거죠. 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이 겁이 나서 쩔쩔맵니다.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십니다.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 못할 상처가 내 마음에 생길 때도 있고 극복 못할 고난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 속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의 운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속에 오늘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인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나그네로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권력의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라의 국부 같은 존재로 존경받게 했습니다.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넓은 품 때문에 열두 형제 70명 가족이 나중에는 어마무시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십시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실 새로운 주님의 종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버려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